과거 우리나라는 이 단일 민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한 민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OECD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이 전 국민의 5%를 넘어서게 되면 이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지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시아 최초로 이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서로의 신앙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신앙의 색깔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의 색깔은 동일을 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신앙의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라는 것은 동일하지 않지요. 어떤 분들은 예배로, 어떤 분들은 기도로, 어떤 분들은 전도와 봉사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대로, 어떤 은사대로, 사명대로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존중하며 또한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우리의 신앙의 반석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무엇이며 또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자들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죠. 나의 노력과 선행과 나의 의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라. 그런데 그 믿음에 무엇인가를 더 추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복음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은 복음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만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율법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율법 없는 믿음은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죄악들을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2장 17절 말씀인데요.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복음의 은혜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죄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죄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자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인됨이라는 거예요. 죄인됨. 여러분,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선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죄인됨이라는 거예요. 죄인됨.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한들 우리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적인 기능은 정죄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정죄의 기능.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기능,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적인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착각을 했던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의로워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7절에서는 사도 바울 그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분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분의 품 안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연합.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자 한다면 결국 무엇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됨.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율법의 행위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우리는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직 무엇만 남아있습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수고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해야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수고로, 자신의 공로를 자꾸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은혜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복음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 율법과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형벌은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죽어야지만 그 형벌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어 마땅한 우리 대신 누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건의 당사자가 죽게 되면 그 사건은 종결되어 버립니다. 결국 이 법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엇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까?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면 무엇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을 다음 내용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죽은 자들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 나의 타락한 자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두 명이 될 수 있습니까? 한 공동체의 두 명의 리더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있던 내 자아가 반드시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좌정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피조물입니까? 어떤 창조를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권한을 그리스도께 맡겨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어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분께서 우리의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신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강팍하고 강압적인 왕으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운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의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하고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켠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긴 한데 제 뜻대로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 제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죠.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내 자아가 살아나서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공존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있고 죄의 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이 막 영적인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 타락한 자아로 인해서 그 자아가 막 불쑥불쑥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요. 그런데 자꾸만 이 자아가 일어나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치열한 삶의 현장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2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괴리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에 상충할 때가 있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니 그로 인해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성공의 욕구가 올라오죠. 자랑의 욕구가 막 올라옵니다만 육신적인 정욕까지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막 살아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결국 믿음이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20절 후반부를 통해서 그 믿음의 내용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 20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20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분이 누구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참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치열하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이것이 믿음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복음의 은혜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그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복음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주권을 그리스도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